바로 앞에서 빛과의 사귐, 정확하게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었다면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사귐과 함께 독생자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가능해졌음을 함께 증거하고 다음으로는 그 아들의 구속으로 하나 된 지체들 간의 사귐을 7절에서 11절에 다루게 됩니다. 믿음과 빛의 백성이 이미 빠져나와 있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세상과의 관계도 12절에서 17절에 다루는 데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진위를, 참과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요한사도의 기록에서는 항상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경계를 듣습니다. 관념적이거나 생각에 머무를 수 없고 삶에서 그대로 표현됨을 말하고 있는데 서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죄를 누리는 자녀된 입장에서 더욱 분명하고 세상의 기준인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나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현실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세계까지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현실의 조건에서 교만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고 또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변화되어가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육신을 넘어선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깊은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특징인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 세기를 채워가는 만년의 요한사도는 그의 연륜만큼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표현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는 것을 듣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자신이 돌봐야 할 자녀들처럼 다정하고 가깝게 불러 훈계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마치 바울의 형제들아 하는 동료요 격려의 대상으로 부르는 모습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핍박이 심한 한 세기를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온 그의 다져진 영적인 인품이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첫 부분에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고달픈 인생의 말미에도 눈도 밝지 못하고 침침한 가운데서도 이런 편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빛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면 그 어둠은 다르지 않게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귀찮고 편하고 싶지만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지속적인 의의 사람들로 빛 속에서 머무를 수 있기 위해서라는 사랑어린 당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범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러면서도 당시에 건전하지 못한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올바른 상태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함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때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사랑을 담은 염려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중간에 그랬는데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죄의 은총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에 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들로 진리에 대한 옳지 못한 반응으로서 행동들을 의미하는 동사의 시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죄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죄를 받은 기도인도 범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의 처리가 분명히 사남편에 의한 것이 아님도 가르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도를 말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성령을 일컫는 표현으로 보혜사, 대언자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을 예수도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지 않으심 같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또한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게 되고 또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의 것과 다르지 않은 요한의 확인을 봅니다. 그 대언자를 확인하기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절 하반절에 증거합니다. 앞에 바울의 증언처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즉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죽으심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 사용된 화목 제물 힐라스모스라는 그리스어는 화해라는 말과 함께 또 달랜다는 달램의 뜻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모두 해결하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 중심이지만 화목제물이요.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을 드림으로 그 진노를 멈추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달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서 화목제사는 단 일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서의 희생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즉 한 세대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공간과 시간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라. 요한복음 4장 42절 하반절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예수도와 사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제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짐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중보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이 우주 속에 모든 세대에 모든 인류에게 유용한 화목 제물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앙의 참과 거짓의 구분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도와의 사귀는 삶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음이 관건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 요한일서에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요한복음 속에서 수없이 증거된 사실입니다. 1세기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사노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의 사실과 거짓을 가장 뚜렷하게 또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는 삶이 그 주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인데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은 내용으로 취급하는 그런 독특함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는 알다, 이해하다 하는 기노스코라는 표현은 사실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나 요한일서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쉽게는 보고 안다 또는 지식적으로 안다. 뭐 어려운 얘기지만 직관적으로 안다. 주로 철학적 용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기노스코가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자들의 가르침으로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도덕이나 윤리를 쓸데없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절대로 지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을 사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녀 간에 특히 그렇죠.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어디 사는 정도 알고 사귄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분과 사귐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한복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15절에 그렇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21절입니다. 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는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의미로 해설을 하는 내용이 다음 구절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상당히 뜨끔한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했다면 여기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그를 아노라 하고 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봤지만 이 기노스코라는 낱말의 시작이 그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거기서 영지주의 그노스티코스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영적인 의미는 없고 오로지 철학적 지식으로만 알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는 관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함으로써 이런 영적이지 못함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4절 상반절에 라는 경계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하고 심지어 행복해하고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거짓과 진실은 가려져야만 합니다. 요한 사도는 다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사실적인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4절 하반절에 그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속에 가진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자신의 속에 가진 실체를 숨길 수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5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4절의 반대적인 보다 자세한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는 말씀을 지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는 세 가지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는 긍정을 확인하는 말씀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계명이 말씀으로 바뀐 것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즉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삶의 사실적인 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앞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보다 계율적인 구약의 계명들과 예수도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과거의 계명들의 보다 사실적인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말씀, 즉 로고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으로 더욱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5절 중간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믿음의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 하반절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 순서를 여기서도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역시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말씀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도적이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각 사람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경험되게 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 하반절인데 자기 인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은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계명이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겨울 것이지만 다음 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감격이고 모든 삶의 능력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로부터 받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과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이라면 이런 자신의 삶의 사실적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이면서 강조되는 표현이 그의 안에 산다, 머무르다, 거한다 라는 메노라는 표현으로 요한사도에 즐겨 쓰는 낱말입니다. 요한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만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그 안에 살 수 있는가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 4장 15절이고요. 그의 안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역시 3장 6절, 지금 요한 1서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만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역시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도 이건 요한복음이죠. 6장 56절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여기 살다 라는 매너가 과거형이 아니라 매네인, 그래서 현재 능동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쓰이고 있어서 언제나 현재적이면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를 아노라 했고 5절에 그 안에 있는 이었다면 여기서는 좀 더 진보해서 그의 안에 산다라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단계는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변함없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건전치 못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귐으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원인이라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는 하반절에 예수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은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은 모습이야 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26장 39절이나 42절이라든가 다 쓰여지고 있는 순종을 드릴 수 있음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만이 또 우리의 신앙적 삶이 힘겨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며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결국 믿음과 세상의 삶은 하나가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원론주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나 잘못된 어둠의 영들의 부추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과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